몇 해 전 미국의 저명한 출판 기획자였던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세계의 석학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 이론가 있던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만든 발명품 가운데 자기는 지우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무지우개가 생각나시죠? 그게 왜 가장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까? 여기서 이제 지우개라는 것은 우리가 고무지우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화이트라고 불리는 수정용액까지 포함해서 뭔가 잘못친 것, 오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모두를 포함하는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우개 사용해 보셨죠?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타자를 배웠습니다. 글씨를 좀 잘 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타자를 좀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 4벌식이나 2벌식이 됐던 그 옛날 타닥탁탁 소리나는 그 타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자기는 화이트가 나와서 이제 그 수정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 타자기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중간에 내가 어떤 말을 삽입하거나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 적어도 그 한 면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컴퓨터를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글, 어떤 문장을 써도 마음에 안 들면 싹 지웠다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게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 부분만은 이렇게 좀 지우고 싶어요. 남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 부분 좀 지우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른 걸로 채워놓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도말이란 도자는 무엇 위에 덧칠하는 걸 말하죠. 도장공사 할 때 도. 말은 없애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칠해서 없애는 것이 도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소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주민등록 말소 할 때 그 말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것을 사면하면 과거의 범죄 기록들, 가벼운 기록들은 다 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순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시작이 세례식이고 그것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세례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귀한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세례식도 침례가 아닌 세례로 행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사실 짧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목사가 이제 세례문답을 간단하게 하고 네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머리에 적은 양의 물을 붓거나 아니면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15초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짧은 이 세례식이지만 그러나 매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오늘 말씀 3절, 4절, 5절을 보면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또 연합된 자란 말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두 차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다시 부활하심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대등한 두 사람이 연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로 그것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영적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가, 영적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그래도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죄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결정타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한번 빵 한번 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단의 세력은 패잔병과 같아요. 그러나 패잔병도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한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대요. 죄에 대하여.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삭스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법 제도를 통하여서 교도소에 징역살이를 통하든 벌금형이 됐든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죠. 성경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삭스를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서밖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6장 14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장이란 말은 이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요,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채무자의 서글프고도 비참한 인생이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주장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한대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등을 왜 죄가 내 인생을 주장해?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성경이 말하는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걸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밀히 숨겨졌던 죄악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여러분 또 죄악을 행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무엇이 달라진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6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그 믿게 되면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게 되냐면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소유권을 소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루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그 죽음의 효과가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슬 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잘 실감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워낙 또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보세요 한번. 우리가 알고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니와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의 삭시 치루어지고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뭐라고 선포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렇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잔존하고 있는 죄에게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자는 의미를 몇 가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의 가운데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근본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욕하지 않습니까? 저 경멸적인 용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근본은 못 속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은 못 속인다. 어떤 집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 사람이 형성된 근본이 있어요. 아무리 교양인 척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벌어서 내가 그럴듯하게 부자인 척 한다 할지라도 근본은 못 속인다라고 말을 우리 가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조롱할 때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은 못 속인다. 그래요 여러분, 근본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원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근본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시 태어나는 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심, 생명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요. 두 번째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내 삶을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행사하며 살아갔던 것이 사실은 죄이죠. 그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런 예차는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 주님이 이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내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군복 입으면 군인이에요. 교복 입으면 학생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교복과 그 군복과 자기가 입은 그 옷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방과 후에는 예, 지하철에 가가지고 지하철 사물함에 교복, 예, 그 안에 있었던 사복을 갖고 와서 화장실 갈아입은 다음에 방과 후에는 자기가 교복이 안 입은 학생처럼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때로는 화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뭘 입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걸 여기 3장 갈라디아서 3장 20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대요. 우리 삶 가운데에 남노하고 죄악으로 더럽혔던 옷을 우리가 벗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입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옷을 입은 것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학생이 교복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는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이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떨어져요. 왜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기도 가운데 안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산자라고 하는 의식이 심해져요.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에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예요. 그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 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끝나고 점심 먹자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까닭이 뭡니까?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과 내 사랑과 나의 물질을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또한 세심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적어놓은 우리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번 절 따라하시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저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목사님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신앙도 좋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반장과 또 전교회장을 할 만큼 공부도 잘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되기 직전에 그렇게 방학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세 분은 결코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였어요. 세 분은 한 분은 K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워낙 때리기를 잘했어요. 두 번째 H라는 선생님은 음담패설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많이 한 선생님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중에 가장 악질이었어요. O라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이라면은 혐오예요. 교사든 학생이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기독교 환자냐? 제가 그 미션스쿨 나왔다 그랬죠. 제 친구 가운데 저를 좀 비아냥으로 했던 애가 있어요. 기독교를 좀 안 좋아했더니 제가 하면 예수쟁이 그랬어요. 좀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오 선생님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선생님들만큼은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 특별히 오 선생님만큼은 오 주님 제발 오 선생님은 걸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딱 걸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좀 저 마음 가운데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죠. 아휴, 저 선생님이 내가 목사님의 아들인 걸 알고 다른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선생님 밑에서 얼마나 많이 정말 속된 말로 씹힐까 뭐 이러면서 마음은 힘들었어요. 근데 여느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중학교 3학년을 견뎌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달랐어요. 남달랐어요. 지금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의 꼬투리 잡힐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다른 학생보다도 한 시간 일찍 등교해가지고 반장이었는데 먼저 교무실에 가서 모든 조회상을 다 수첩에 옮겨놓고 만반의 선생님이 왔을 때 만반의 수업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 같은 것도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청소했죠? 분단별로 했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에서 끝나면 뭐 오늘은 1분단 청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반장으로서 매일같이 남아서 모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청소 검사를 다 맞춰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 척척척척 해주니까 그냥 교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자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들 용환이라고 하는 그 학생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너 기독교 환자냐라고 하면 욕지거리부터 나왔던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학생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제 3학년 때 있었던 그 교실 바로 앞에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은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여름엔 더욱더 아주 정말 찌린 냄새가 나고 그랬겠죠.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고무장갑 끼고 세제 풀어가지고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한 거예요. 매일같이. 이거를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분의 예배는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 않아. 적어도 그 요한이라는 목사님 앞에서는 교회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학년의 시절이 흘러간 가을의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요한이라는 학생을 부르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됩니다. 요한아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놀렐루야 하는 거예요. 놀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답니다. 다 네 덕분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이미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믿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그 학생을 통해서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지거리 했던 그 선생님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말로만 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더 모범적이고 살았어요. 그의 인간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그 흔한 말로 이게 과연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그러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며요. 세례 받으셨다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셨다며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믿고 여기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제발 믿어라. 그러면 복음이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으로 사순절 기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가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여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